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면 오늘 성가대가 부른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은혜로운 찬양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고요. 8장 1절과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의 여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법을 이기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데이빗 시멘즈라는 복음주의 선교사이면서도 목사인 분이 있죠. 그분이 인도에서 16년간 이제 길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세운 교회를 섬기고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교회에 신실하게 다니던 그 데바디스라는 그 인도 청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바디스는 교회가 집에서 꽤 먼데도 이 자전거를 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그 교회에 있는 모임과 예배들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이 힌두교 친구들에게는 정말 저 친구는 목숨을 내놓고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친구야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인격과 열정이 이제 훌륭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이 어느 날 탈진해서 데이빗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빗 목사님은 그때 당시 이제 목회 한 10년 정도 경험이 있을 때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모든 정답이 내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면서 데바디스에게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잘 읽고 있나? 더 지금 읽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게 그랬더니 이미 기존에 읽는 양보다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신구약 한 장씩 더 해서 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기도란 뭐 내가 기도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크리스찬의 삶의 전투이지 않나. 그랬더니 이미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시간도 더 늘렸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다 별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내면에서 고갈됨을 느끼고 또 고통까지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아직 더 해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 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 했고 충분히 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데바디스는 예배나 교제나 뭐 경건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본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실망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고 그리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생각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야 될 시간이 어느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정도면 내가 자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가 잘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더 늦춰져서 새벽에 돼서야 이제 잠자리에 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전에 있던 우리 청년 한 형제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마도 그 하루를 내가 충실하게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없어서가 아닐까. 뭐 열심히 바쁘게 뭐 공부하고 뭐 또 교수님 만나고 뭐 실험도 하고 다 잘 했는데 빼곡하게 나의 타임 스케줄이 채워져서 아주 그냥 지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막상 자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오늘 좀 덜 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보충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잠잘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책도 봤다가 또 뭐 인터넷도 틀었다가 뭐 했다가 하여튼 그러다 기도도 했다가 그러고 이제 잠이 들곤 하는 이제 그런 삶의 패턴 그런 것이죠. 오늘을 충분히 살았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이유 그것이 정말 충분히 내가 잘 안 살아서 그런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또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또는 교우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렇게 볼 때도 또 어떤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뭔가 이루어지고 또 아, 그 참 일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어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일들을 맞을 때에도 괜찮긴 한데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 99가 좋은데 일이 살짝 빠져 있으니까 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찜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실패감까지도 느끼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굉장히 막연하고 혼동스러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데바디스처럼 종교 생활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족감을 더 잘 예민하게 느껴야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현재에 만족하면 소시민적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더 잘하고 뭔가 더 큰 일을 하려면 부족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족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술실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수술실은 완전히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오염물질이 묻어져 있어요. 그러면 수술실의 준비가 부족한 거죠. 그럼 그건 구체적인 문제니까 닦으면 됩니다. 청소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요번에 시험을 보는데 챕터 1에서부터 3까지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그런데 아직 2과가 좀 제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족감이 있는 거 나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시험을 보자 이게 아니라 그때는 쉬고 좀 잠을 좀 줄여서라도 2과 공부를 더 해서 시험을 보는 게 마땅한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막연한 부족감, 막연하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막연하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그 핀포인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감을 느껴야 더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일면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부족감을 느껴서 뭔가를 조금 더 해냈다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해낸 그 정도까지밖에 뭐 더 얻을 게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가야 할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열리지 않고 항상 부족함에 쫓겨서 나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넘어가고 하니까 항상 숨이 가쁜 거죠. 내 영혼의 숨이 가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든지 부족하니까 내가 더 했어요. 그래서 이뤘어요. 그럼 그 다음 게 또 남아있어요. 그 아주 그 쳐들어오는 속도가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걸 그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 속에서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아직도 깜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그렇고요. 예술 활동을 해도 그렇고 섬기고 봉사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뭔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초청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안내가 있는데 그 안내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항상 거기까지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막연한 부족감은 우리의 삶의 덜미를 잡습니다. 뭐 죄법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더해야 하고 하고는 있지만 뭐 이렇게 하다가는 충분히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잘못하고 있다라는 느낌, 잘못 살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것에 잡힌 삶을 본문의 이 표현과 연결을 시키면은 그것은 사도가 뭐라 그러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또 우리 학자들이 또 엄청나게 이 본문 가지고 또 씨름하고 또 논쟁하고 합니다. 이거 말하자면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럴 수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1번에다가 한 표 던지시겠습니까? 2번에다가 한 표 던지시겠습니까? 2번. 네, 좋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곤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기 자신의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나라는 그 구체적인 자기 자신을 대입함으로써 좀 더 실감나게 하려는 것이죠. 표현을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곤고한 사람입니까? 보시면은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사망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망의 몸은 무엇 때문에 지금 입고 매여 있는 것입니까? 23절에 보시면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죄의 법은.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불가항력적이다 이거죠. 이것은 내가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실존에 덮쳐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싸워서 이긴다. 뭐 오늘 죄의 법을 이기며라는 말이지만 제목이지만 그러나 죄의 법을 지금 싸워서 이긴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의 법이 나를 덮쳐버렸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죄의 법이라는 말을 비윤리적인 그 죄의 사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와서 거짓말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도둑질하고 뭐 험담하게 되어서 죄의 법이 사로잡아왔다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몸이라는 것이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가치관과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적화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고달픈 내면의 상태 내가 생각해도 나 참 고달프다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씌운다라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더 해야 한다라는 이 내면의 생각들은 당연히 현재에 감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부족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위해서 이제 내가 또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잘하고 더 좋아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또 나를 또 막 다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는 거죠. 이것은 그냥 사로잡는 어떤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하죠. 강박입니다. 강박. 그러니까 이 강박 때문에 불안증이 오고 두려움이 심해지고 그렇게 우울해지고 냉담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집 저희 집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되던 해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저희가 살 때니까 이제 호주 출신의 그 수영 선수들을 이제 막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선수가 안타깝게 2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워하고 막 속상해하면서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잘하지 막 이렇게 속상해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를 빤히 보면서 아빠 2등이야 2등 세계에서 2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억이 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크면서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또 이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주라는 행위가 얼마나 사람을 잡는지 모릅니다. 이 자기 자신만 본인뿐만 아니라 이 부모도 잡습니다. 근데 실수 안 해야지 뭐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연주자들한테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이상을 지금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자기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도 조금 더 내가 이래서 인정 못 받겠는데 이런 박수 소리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법 아닌 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항상 교수님한테도 조금 더 잘 보여야 되는데 학생 우리 친구들한테도 조금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좋은 말 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 들으면 또 막 속상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뭐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잘해야지라고 몇 년을 애를 썼습니다. 우리 아들 얘기입니다. 몇 년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더 잘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아예 지레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악기 앞에 딱 앉았는데 오늘도 해봤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아니죠. 그날 주어진 그 연주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자기로서는 얼마나 천금 같은 그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도 해봤자 자기 스탠다드에 모자라니까 오늘도 됐어. 뭐 될까? 오늘도 그 정도겠지. 하면서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야 조금 내가 이 나를 즐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마음으로 좀 돌아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제 갈 길이 좀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리더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리더들이 이렇게 부족함이 이렇게 발견되거나 느껴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부족함이 느끼는 것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섬기는 어떤 이 공동체 또는 이 그룹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이거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부족한데? 이런 것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이거 뭐 해서 될까? 우리 아들처럼 뭐 이렇게 해서 될까? 해봤자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이게 굉장히 장애가 된다라고 믿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훈련해서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뭔가 좀 낮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낮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사랑과 존중의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형성되어야 할 관계성에는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관계 형성이 굉장히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가운데 관계 형성이 돼 있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두려운 게 뭡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오늘 결성한다 그래도 두려운 게 뭐죠? 아, 이것도 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것부터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런 관계 형성이 일단 이렇게 딱 자기 자신에게 형성되어 있으면 자리 잡혀져 있으면 그러면 오늘 좀 막연하구나 그러더라도 우리 만나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해봤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항상 부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부족한 것만 봅니다. 그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장점란하고 단점란하고 이렇게 쓰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다 더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것도 맞추시는군요. 단점에 네, 훨씬 더 많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점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2%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건 바로 단점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2% 부족한 장점이 단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너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정말 엄마 아빠는 안타까워 죽겠어. 이런 불필요한 모션을 쓰게 되는 거죠. 막연하게 부족감을 느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더 잘 돼야 돼, 더 나아야 돼 이런 생각이 강박이 되면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매우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교회 밖에 나와서 행동하고 내가 갖는 태도와 집안에서 행동하고 내가 갖는 태도가 똑같습니까? 다르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강박이 되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허튼 사람, 쉬운 사람으로 볼까봐. 아무도 쉬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존재거든요. 자신도 타인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런 어떤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 양식을 완벽주의라고 말합니다. Perfectionism, 완벽주의입니다. 제가 왜 미리부터 완벽주의란 말을 안 썼냐 하면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생각에는 완벽주의가 결벽증이랑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막 더러운 걸 못 견디는 거를 완벽주의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 깊이 훨씬 깊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말이고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 완벽주의는 삶의 덫입니다. 완벽주의가 복음으로 사는 여정에서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완벽주의 아니야. 나는 뭐 그 정도면 다 만족하고 나는 좋아.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 나의 성품이라든지 나의 어떤 행동 양식이라든지 나의 습관이라든지 어떤 한 행동 한 영역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것이 걸리면 그건 완벽주의입니다. 물론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고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는 것 첫 번째,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교회 그리고 피조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지어진 특색에 맞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항상 부족하게 느낀다라는 말은 좋은 점보다는 내가 흠과 약점을 잡기에 더 능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흠과 약점을 잡는 이유는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합니다. 그게 자기의 삶과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더 발전하기만 위해서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산착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완벽주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완벽주의는 조금 더 잘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수준, 조금 더 잘한다라는, 조금 더 이루어진다라는 그 수준이 허상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 올라가면 분명히 또 더 조금 더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숨을 조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이 조여지는 그 내면의 답답함과 자기 그 고달픈 그런 상태를 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은 지난 여름에 우리 카톡으로 쭉 하실 때 여기도 지금 여러분 수십 분이 계시지만 마태복음 6장 그 산상수훈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가장 이 영적 생활에 해가 되는 그 중심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부디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피곤한 삶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참 행복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삶은 이래야 한다라는 이상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업앤다운을 많이 거칠 텐데 특히 다운되는 그때는 내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행복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좀 전에도 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려고는 하지만 자꾸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참 사랑이 안 됩니다. 완벽주의는 결국 자기 이기를 추구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됩니다. 결국 완벽주의는 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나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더 확장해라 라는 그런 삶의 본연의 소명의 일들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완벽주의는 내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다 아닌 거죠. 근데 이거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거라는 것이 이게 이상이고 허상이라니까요. 아무리 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이것이죠.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것. 우리가 그러한 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완벽주의 때문에 결코 사랑의 다이내믹스를 향상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압니다. 아, 내게서 사랑이 자라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잘하신 거고요. 그러나 정말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100% 순수한 정죄 없는 사랑, 그 사랑 받고 계십니까? 그 받고 계신다면 그게 실감나야 되고 그것이 내 삶에서 뭔가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5년을 기다려도 그 꽃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될 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복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완료 행위가 딱 끝난 다음에 우리가 더 깊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들어가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삶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받으면서 누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나는 완벽주의의 트랩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독교 이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주고 싶어하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실제 삶에서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받아다오 하고 구애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이 포인트가 안 맞는 이 지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부를,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할 그런 아주 중차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 더 나아져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렇게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딘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랑으로부터 와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면 그 과정도 사랑이어야 하죠. 지금 하나님 거기에다 승부를 거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어긋나니까, 완벽주의로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죠? 완벽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거죠. 이 죄가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크게 작게. 본문에서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말했듯이 죄라는 세력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승을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의 가장 큰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그분 사랑을 받고 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게 하고 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만 딱 틀어지면은 대성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만 틀어놓으면 되죠. 이것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수록 그 사랑의 진수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기를 쓰고 죄의 세력으로 나를 덮쳐오면서 조금 더 해야 돼. 부족하지? 연약하지?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사람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요. 그런데 악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악이. 그래서 사도는 자기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악이 또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 갈등 구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갈등 앞에서 죄의 법 때문에 곤고하다고 했습니다. 곤고하다. 고달프다. 누더기 같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wretched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 다 알죠,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못 이루어질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주셔서 어떤 일을 행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일이 뭡니까? 정죄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승부를 건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부족하지? 이거 연약하지? 이거 아직 아니지? 뻔뻔스러우면 안 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죄하시지 않는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정확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사랑. 그러면 이미 보신 22절과 25절에 나온 속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8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죄하시지 않는 사랑. 맞나요? 아,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뭐 아멘 하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예. 정죄하시지 않는 사랑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로마서 지금 7장 8장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에서요 로마서 전체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큰 한 단락입니다. 사도가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는 큰 단락인데 그렇다면 지금 8장으로 간다면 8장에서 뭔가 클라이막스 그리고 정점을 찍어야 되겠죠? 지금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1장에서 8장까지의 통틀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정죄하시지 않는 사랑을 받아야 산다. 그런데 정죄하시지 않는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그냥 죄의 법과 내가 단순히 싸워서는 되지가 않고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주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냥 영 또는 성령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성령을 쫓는 삶이어야 정죄받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는 8장 34절에 이제 끝쪽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면서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부족해, 연약해라고 정죄하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에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37절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뭐가 부족한 삶이 아닌 거예요. 연약하고 지금 못다 이룬 삶이 아닌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이세요. 의아하시죠? 이게 뭐 넉넉하냐.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실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천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죄하는 말과 마음에 아예 붙들려서 삽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화가 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냉담하고 불안하고 한 이유가 뭘까요? 더 잘해야 해.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정죄죠. 또 더 있어야 해. 더 많아야 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태까지 뭐 했어? 정죄죠. 아, 뭐 내가 별 볼이 있나. 나 뭐 연약하고 부족한데. 다시 말하면 뭐죠? 나는 무능력해. 나 실패자야. 정죄죠. 이것을 정죄감이라고 합니다. 꼭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정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패턴이 있다면 오늘 정말 깊이 성령의 비추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그 완벽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죄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고 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 뭐, 이 바보처럼, 예? 뭐, 없어도, 아, 좋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또, 뭐, 내가 잘 못해도,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정죄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거기서 정죄받지 않는 사랑 받는 내가 나를 이제 다스려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아, 이런 부분이 더 내가 용기 있게 나가야 될 부분이구나.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지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뒤떨어질까 봐 경쟁에 처지지 않으려는 그런 힘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게 화가 나야 삶에 그 힘이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화가 나지 않으면 무기력해요. 근데 화가 나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저걸 이겨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게 화로 말미암은 이게 화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죠. 그 화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누려야 하고 내가 무엇에 더 열정을 가져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잘 잡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비추임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뭐 다 괜찮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뭐 모자라도 뭐 좋다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죄 없는 이 사랑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한번 좀 실천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시편 한 군데 제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 조금 전 번역을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다 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몰라서 아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anxious thoughts, 불안한 생각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불안한 마음이 도대체 왜 그런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러니까 악한 행위라 그러니까 또 뭐 누구를 뭐 해하고 뭐 또 뭐 강도짓을 하고 이런 악한 행위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영어로는 offensive way 그러니까 직역하면 공격적인 어떤 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공격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왜 사람이 공격적이 됩니까? 내 마음이 들들 볶이니까 내 마음이 내가 내 자신을 못 살게 굴고 있으니까 사람이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그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그 원인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살피사, 아시며, 아옵소서, 보시고 이런 말들은 이게 그냥 대강 본다라 뭐 대강 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죠.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좀 이것을 보셔서 제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23절과 139편 23절과 24절 여러 번 읽으시면서 제가 드린 풀이해드린 그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정직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법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법도 그렇고요. 둘 다 우리의 삶이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삶의 완벽주의가 나타나게 하는 죄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릇된 길입니다. 그렇죠? 정죄 없는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게 해주는 길입니다.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 모두가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